마태복음 1장은 특별히 시작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게 두 개의 이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예언된 이름이 있고 또 동시에 사자를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새롭게 가르쳐준 이름입니다.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주의 사자가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이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미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의 이름이 구약성경에 예언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언 속의 이름은 임마누엘인데 계시의 이름, 지금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신 이름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름이 정확한 이름인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데 이 두 개의 이름이 결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의 같은 이야기이고 한 가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확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는 그 이름의 뜻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의미가 있고 임마누엘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이름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21절에 나오지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위한 것이고 그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은 어디에서 구원하여 주시냐면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조금 평안하고 조금 문제가 없고 좀 뭐라고 그럴까 이 땅에서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그런 것만을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백성인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합니까? 바로 동물을 통한 희생제사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매번 자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일회적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자주 희생제사를 드려야만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게 어렵게 해서 완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바로 완전한 제물로, 마지막 희생 제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고 또 동시에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을 위해서 제물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 임마누엘이 되게 중요한 우리에게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마리아가 어떻게 아이를 가지게 됩니까? 그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가지게 됐는데 이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은 성령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23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냐? 바로 구약에 약속되었던 이 이사야에서의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지게 된 것은 사람의 어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참신이고 참인간이라고 강조합니다. 참신, 참인간. 참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로운 분이어라는 것이어야 되고 동시에 참인간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인간과 관련되어 있어야 되고 인간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참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아담 이후에 우리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그 원죄로부터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위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분, 바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고 또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대신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정녀 탄생, 참 인간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육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한 번의 제사가 우리의 마지막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신비를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은 곧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요한이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잉태와 동정녀 탄생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 또 죄에서 구원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니, 바로 이 두 이름이 다른 이름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유가 단지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온전히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를 거기로 또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속에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이 있고,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 속에서 바로 예수님의 그 구원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이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어 갑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을 이야기할 때 요셉을 향한 그 표현이 어떠한 표현입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참 괜찮다, 죄를 짓지 않다, 죄를 짓지 않는다, 참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하다, 뭐 그러한 것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 드러나는 그 삶도 본받을만 하겠지만,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결코 그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은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동시에 요셉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성품도 좋은 것 같아요.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것,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막 화를 내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체면도 살려주는 데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그랬어요.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를 데려왔다는 그 표현 가운데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대요. 이 데려오는 그 행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롭다는 것이 뭡니까? 경건하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오늘 장로님도 기도할 때 회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또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 죄를 짓습니까? 아마 일부러 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 의롭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너는 얼마나 깨끗해, 너는 얼마나 잘했길래 라고 얘기하면은 참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은 물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정직하고 순결하고 성결하게 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아니 많지는 않을지라도 실수를 하고 넘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려고 하면 곧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나를 지키고 또 계속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는 솔직히 이 질문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일어나려고 하는 것,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넘어지죠.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넘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킨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된 것,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이에요.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성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동정녀 탄생, 그게 말이 되냐? 과학으로 성명이 돼, 과학으로 설명이 되냐? 말이 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말이 안 돼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이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들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또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냐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만 빼놓고 믿어라. 그러면 무엇만 빼고 믿으냐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만 빼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가장 중요한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것만 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정녀 탄생을 이것만 빼고 내가 믿겠다라고 하면 정말 잘못 믿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속마음을 어떻게 잘 알겠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죄의 문제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만 빼고 믿는다고 하니 그거를 빼고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만 빼고 믿는다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주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참 신이고 참 인간이라는 우리의 신학적인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잘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춘기를 경험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잘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아이들이 그거 잘 이해합니까? 이해 못합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세요? 그 아이가 이해할 때까지 끝까지 설명하고 잘 이해를 시킵니까? 아니면은 나중에는 야, 그냥 믿어. 엄마 말 좀 믿어라. 엄마가 다 살아봤어. 아빠가 다 살아봤어. 내 말 들으면 절대로 후회 안 해. 내가 너 엄마야, 아빠야. 내가 너한테 나쁜 거 주겠니? 좀 믿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은 못 믿겠니? 그래, 그러면 너 인생 네가 살아라. 네가 이해할 수 있는 대로 그래 해. 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극단적인 예화일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과 같은 10살도 안 된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적어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면 잘 믿고 안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설명하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기억들이 있어요.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래서 이렇게 와서 눈 오는 날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그 기억들이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 더 큰 어려움 앞에서, 때로는 평안 앞에서, 평안함 앞에서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기억들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을 붙잡는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다는 게 뭐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하실 때에 내가 알잖아요. 그때 요셉처럼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대림절 기간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